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가 한번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히브리서를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내용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뭐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에게 배척이 나타나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이스라엘 그 현장 교육 갔을 때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닉 주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여기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들은 대부분 여행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업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여행업에 이스라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사회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테러도 당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만큼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사회에 산다는 것은 거의 죽음입니다. 거의 이건 고통과 시련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많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도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를 믿지만 그들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는데 의심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구약의 제사 모세 율법도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왜 꼭 예수를 믿어서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히브리 신자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을 오늘 성경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참 막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그 질문을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 부분보다 감성적 부분이 강합니다. 감정적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란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게 때로는 잘 믿는 것 같고 때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들이 당시의 히브리 신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쓰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이 한 절을 쪼갭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하는데 이를 인하여 이것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제사입니다. 모세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남자들이 그 아내가 빨아준 하얀 와인사스를 입고 직장을 출근합니다. 그리고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보면 김치 국물이 떨어집니다. 찌개 국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세탁을 합니다. 깨끗이 빨아줍니다. 자, 깨끗이 빨아주는데 그 국물은 매일 흘립니다. 아내가 빨아주면서 이거 깨끗이 빨았으니까 내일은 국물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일도 나가서 식사하다 보면 국물 흘립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옷을 매일 흘릴 때마다 입고 돌아와서 매일매일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매일매일 세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최대한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방 땅에 지나갔다가 오면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대속죄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속죄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대속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뭐냐면 끝없는 제사를 드리고 끝없는 제물을 드리고 끝없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이로 인하여 할 때 이로 인은 뭐냐면 여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국물 얘기를 했는데 옷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세탁해 보시면 압니다. 깨끗이 빨았지만 자국이 납니다. 흔적이 납니다. 그래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세탁소 하신 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옷을 빨아서 스팀으로 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한국 사람 옷을 찌어다 보면 이게 한국 사람 옷인지 안다고 합니다.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인종마다 좀 다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깨끗이 씻었지만 죄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죄의 어떤 마크가 남아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길이 뭐냐면 다시 15절을 보세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냐니. 그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중보라는 단어는 A와 B가 있는데 A와 B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미디에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A와 B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절을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자 역할을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에서 내 입장이 되어달라고 할 때 You put in my shoes 이렇게 얘기합니다. Put someone's shoes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신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Put in my shoes, 내 입장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자라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발도 신을 수 있고 사람의 신발도 신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하나님도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뭐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보 역할을 뭘로 했냐면 소나 양으로 했다는 겁니다. 짐승으로 했다는 겁니다. 짐승은 사람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되지 못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지금 중보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소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양이 하나님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중보자가 되십니까? 어떻게 중보자가 되십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뭘로 죽으셨습니까?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우리 이 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어떻게 중보자가 되시는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태로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족보가 있는 겁니다. 혈통이 있는 겁니다. 조상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철저하게 우리가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발을 신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아픔, 슬픔, 어려운 예수님은 그 입장에서 분명히 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 예수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주 이렇게 할 때 그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메시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누구의 중보자? 나를 위해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 보시면 15절에 중보자가 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 말씀은 첫 언약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제사를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제사로는 너희들이 끊임없이 죄인이 되고 완벽하지 못한 제사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제사마저도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아까 와이셔츠 얘기를 드렸는데 아내가 깨끗한 와이셔츠를 사왔습니다. 사와서 남편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 다시 김치국물 흘리지 마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치국물 흘리고 오면 안 돼 하고 법을 정했습니다. 법을 정했습니다.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옷에 김치국물 흘리지 말라는 거. 좋은 법입니다. 깨끗하게 입으라는 겁니다. 냄새 나지 않게 얼마나 그 깨끗하게 입으 좋은 법입니다. 남편이 식당에 가서 아내 말대로 부들부들 떨면서 식사를 합니다. 흘리지 말아야지 흘리지 말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식사했습니다.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근데 돈을 내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 입에서 김치국물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탁 묻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인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법 때문에. 아내가 말한 법 때문에 죄인 된 겁니다. 흘리지 마 했는데 좋은 법인데 그 법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어떤 아내는 천사입니다. 매일 아침 하얀 와이셔츠를 줍니다. 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먹고 흘려도 괜찮고 뭐 얼마든지 먹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남편이 식당 가서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옆에 친구는 흘리면 죄인 된다니까 겁내서 먹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치국물이 막 묻었습니다. 찌개국물도 묻었습니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옷에서 김치국물 냄새가 나고 흔적이 있는데. 네? 음? 법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가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사이에 사람들은 죽었느니라.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자, 이게 뭐,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유대인들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의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도 죄인,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질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 율법을 지켜도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된 세리와 창기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뭘로 말미암아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김치국물 얘기할 때 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지만 법이 없어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태생적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 지금까지 재물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제사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한 토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중보자가 있습니다. 재물을 갖고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 재물을 받아서 제사장이 재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이 사람의 죄를 이렇사오니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제사장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완전한 제사장입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입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겁니다. 아내가 매일매일 빨래를 빨면서 매일매일 화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합니다. 빨래를 빨면서 이 김치국물을 왜 안 없어지지? 클로락스도 넣고 뭐도 넣고 계속 빨지만 그 흔적을, 그 죄의 마크를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유대인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펴시기 바랍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을 걸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6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저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 유대인들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멜기세덱은 반차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사장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훌륭한 제사장이라는 거라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 어떻게 표현하는가? 7장 3절 조금 앞으로 가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어떤 제사장?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닮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닮아서 이 말씀인데, 저보세요. 이 닮았다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이 있는데 원본 밑에다 먹지를 두고 위에서 그냥 그리면 사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원본이고 멜기세덱은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개정성경 그래도 닮아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낫고, 옛날 성경은 방불해서 이렇게 해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멜기세덱은 항상 대제사장인데 누구를 닮았다? 예수를 닮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원본이고 멜기세덱이 사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구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보세요. 유대인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허리에 나왔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유대인들은 누구로부터 십일조를 받냐면 그 백성들로부터 십일조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십일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백성들로부터 십일조를 받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제사장은 급이 낮다는 겁니다. 약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10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로 말며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걸 들으라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제사로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데 너희들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빨래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몸을 씻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이셔츠에 죄 흔적은 없애지 못합니다. 김치 국물 장아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인가입니다. 유대인 제사장은 매일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항상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인가? 6장 20절. 6장 20절. 제가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라.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7장 21절. 앞으로 좀 더 가셔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맹세에서 보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맹세해서 한 제사장 보내는데 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는 증거는 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아까 로마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분이 세탁소가 뉴욕에 있습니다. 직장이 뉴욕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매일매일 차를 타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직장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매일은 언제든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은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가 팔리면 매일 건너가던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게 매일의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매일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뜨는 태양을 보고 건너간다. 나는 항상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항상 있는 겁니다. 나하고 시간적인 공간과 차이가 훨씬 나보다 큰 겁니다. 해는 나와 상관없이 항상 뜹니다. 집니다. 그러게 항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겁니다. 지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개념을 초월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15절 마지막 절 보세요. 영원한 기업의 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을 얻게 하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 너희들의 영원성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요. 내가 매일매일 건너가던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아니요, 내가 맨날 바라보던 항상 바라보던 해와 달이 아닌 영원한 속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개성이,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16절, 17절, 히브리서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상속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유언은 약속이지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언장대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죽은 다음에 유언장대로 그 약속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효력의 약속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냐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기업으로 약속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다시 이제 18절 보세요.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첫 번째 계약 제사도 피로 짐승의 피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9절에서 21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21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털, 붉은 양털과 우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같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세의 피로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성막에 있는 그릇과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는 성막에 있는 그릇과 도구들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의 피로 소의 피로 성막에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한다. 그건 인정해 준다. 그건 성결하게 한다. 그러나 그 피로 너희들의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결론이 나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을 따라 모세의 제사에 따라서 성막에 있는 물건들은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후반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사람이 없느니라. 누가 피 흘려야 됩니까? 사람이 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왜 교회 나와고 왜 피곤한데 사수절 지켜야 되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만 받아들인다면 우린 세상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짐승의 피로는 그릇은 깨끗하게 하고 성막에 있는 기구는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는 깨끗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오로지 깨끗하게 하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승리를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십니다. 10장 19절에 20절. 10장 19절에 20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로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밧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만 밧줄로 끌어냈습니다. 그 무서운 곳에, 그 공포스러운 곳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 만날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항상 대제사장 멜기세덱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갈 새로운 길, 이전에도 없던 새로운 길, 산 길, 리빙웨이,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는 그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